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바스티유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군이 프랑스 군인들과 함께 행진을 벌인 파리의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에는 미국과 프랑스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행진로 주변에는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5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 지중해 도시 니스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트럭 공격으로 86명이 사망한 지 1년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을 갖고 기후변화와 무역, 테러리즘 대처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장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돼 치료를 받다 숨진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 씨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베리트 라이스 안데르센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슬로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 샤오보 씨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자신의 비자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데르센 위원장은 자신이 방문하려는 사람의 초청장이 없기 때문에 비자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류 샤오보 씨는 수감 중이던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중국 당국의 출국을 허가하지 않아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류 샤오보 씨의 사망과 관련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등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들이 중국의 주권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이 14일 베네수엘라 정부에 야권에 반대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망명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2017년 외국에 망명을 신청한 베네수엘라 국민은 5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망명 신청자 2만 7천여 명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성명에서 우리는 베네수엘라 당국자들이 시민들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4월부터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위로 최소 90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하와이주 연방지법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 가운데 예외로 인정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왓슨 판사는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조부모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숙모, 숙부, 조카, 삼촌, 사촌들의 입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왓슨 판사는 가까운 가족의 조부모가 포함되는 것은 상식이라며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법무부와 논의하겠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이집트 홍해의 휴양지인 후르가다의 해변에서 14일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의 여성 관광객이 사망했다고 이집트 의료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 밖에 4명이 다쳤고 한 남성 용의자가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내무부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칼을 들고 수영을 해서 후르가다의 휴양지에 침입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도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 소속 괴한 2명이 이 휴양지에 침입해 외국인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러시아 변호사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해 6월 만났을 당시 러시아계 미국인 로비스트도 동석했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BC 방송은 리나트 아흐메투신으로 알려진 이 인사가 옛 소련 정보당국의 방첩요원 출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련군 방첩기관에서 일하다 미국으로 이주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흐메투신 씨는 AP통신에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통역 자격으로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러시아 정보기관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주니어가 공개한 이메일에서 이날 만남의 목적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순간이동을 꿈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에 늦었을 때 쉽게 갈 수 없는 먼 곳을 단숨에 가고 싶을 때처럼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죠. 이 순간이동은 영어로 원격통신을 의미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과 항구를 뜻하는 포트가 합쳐진 텔레포트라고 하는데요. 아직 영화에서처럼 사람을 순간이동시키지는 못하지만 이 빛을 이용해서 정보를 순식간에 이동시키는 양자통신기술이 중국에 의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정보를 중간에 탈취하는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요. 지구와 우주 사이의 통신시간차도 없어지는 등 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관련 연구를 진행했지만 중국이 지난해 8월 양자통신위성을 쏘아올려 가장 빠르고 긴 양자통신에 성공했는데요. 곧 상용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통신기술의 발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4도 기록하고 있고요. 다소 구름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4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0도, 신의주 24도에서 30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4도에서 28도, 함흥 24에서 34도, 끝으로 청진은 22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Young Rising Sun의 노래입니다. Hi.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Inside my heart there's an emptiness, a heavy hate on a hollow chest. So unspoken like a disease is the way to incomplete me. Can you shake this soul through my breath to the highest height? Tell your truth or trust a lie. Is this hello or is it goodbye? Is this the low or is this the hig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가 금요일 파리 시내에서 거행됐습니다. 미군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 10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행사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가 출신 입법회 의원 4명이 한꺼번에 직위를 박탈당했고요. 이어서 타이완의 비자 면제 국수가 중국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군요.
예, 1박 2일의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 수도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진행된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프랑스 군 통수권자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 무게차에 탑승해서 기마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장병들을 이끌었고요. 이어서 내빈석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은 뒤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서 이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네. 자, 이 파리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이유는 뭔가요?
예, 이 7월 14일을 프랑스에서는 이 바스티유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랑스 민중이 왕정을 무너뜨린 날이어서 혁명기념일 또는 독립기념일로도 통용됩니다. 올해로 228주년인데요. 이 루이 16세 국왕의 폭정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이 프랑스 대혁명의 계기가 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해마다 파리에서 이 군사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리고요. 이 행사에는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특히 이 바스티유의 날 군사 퍼레이드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또 오래된 열병 행사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행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요?
예, 올해는 미국이 프랑스의 동맹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지 100년째인 해입니다. 이런 미국과 프랑스의 오랜 군사동맹 전통을 되새기는 뜻에서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이 행사 현장에 초청한 거고요. 이 퍼레이드에는 미국의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장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프랑스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그 어떤 것도 양국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참석이 바로 그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미군이 바스티유의 날 퍼레이드에 참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군 장병 200여 명이 퍼레이드 선두에 서서 행렬을 이끌었는데요. 기수들은 1차 대전 참전 당시의 전투복 그리고 단독 군장을 갖춰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 모인 파리 시민들은 박수로 미군 장병들을 환영했는데요. 미 유럽사령부 소속 수송연대 소속의 앙헬 퀴로가 하사는 저희 VOA와의 통화에서 대혁명 퍼레이드 동참은 미국과 프랑스의 군사동맹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라면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장병들이 내빈석 앞을 지나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서서 거수경례로 이들을 맞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와의 군사동맹을 확인하는 행사에 참가했는데요. 그 밖에 현지에서 또 어떤 일정들을 진행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파리에 도착한 직후에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같은 적대 정권의 위협에 세계가 함께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프랑스와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 이후의 상황을 이끌어 나갈 전후 로드맵을 미국과 함께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고요. 또 대테러 협력을 위해서 극단주의 조직들의 사이버 선전 선동 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의 범위를 늘려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프랑스가 협력 강화에 합의했는데요. 이 무역과 기후변화와 같은 다른 의제도 있었죠?
예, 무역 부문에서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과 미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마크롱 대통령이 설명했고요. 기후변화 문제는 지난달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환경보호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무역과 기후변화 문제에서 두 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는데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한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목요일 회견 말미에 이 미국과 프랑스와의 특별한 우정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가 영국에 맞서서 미국을 지원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의 우정이 깨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프랑스의 포용적 이민, 난민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방문 일정을 확정했을 때 주요 외신들은 이 두 정상이 어떤 사안의 뜻을 모을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안보와 군사동맹에서는 이 확고한 연대를 확인하고 또 이견이 컸던 무역, 기후변화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파리 방문의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입법회 의원 4명이 한꺼번에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홍콩 고등법원이 금요일 네이선 로 데모시스토당 주석과 렁커쿵 사회민주연선 주석 그리고 에드워드 이우 라오시우라이 등 입법회 의원 4명의 의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가 지난해 9월 선거에서 당선돼서 입법회에 진출한 사람들인데요. 특히 네이선 로 데모시스토당 주석은 지난 2014년 홍콩 주요 지점에서 진행된 우산혁명의 지도자로 서방사회에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의원직을 잃은 이유는 뭔가요?
예, 홍콩에서 새로운 의회가 출범했던 지난해 10월 이 선서식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독립주의자와 민주화 운동 진영 출신 의원들이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 이렇게 적힌 현수막을 몸에 두르고 중국을 비하하는 호칭인 진화라고 중국 정부를 일컬으면서 거친 욕설을 내뱉었는데요. 이 와중에 친중국파 의원들과 민주화 운동가들 사이에 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입법회 당국은 홍콩 고등법원에 해당 의원들의 의원 자격 심사를 의뢰했고요. 금요일에 이 확정 판결이 나온 건데요. 또 다른 민주파 진영 인사들인 바지오렁, 야우와이 전 의원 등 두 명도 지난해 11월에 같은 이유로 이미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서식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 때문에 의원 자격이 없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선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걸로 법원이 그 판결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런 판결 근거를 이미 중국 정부가 제시한 일이 있어서 홍콩의 독립체제를 보장한다는 일국 양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앞서서 판결 근거를 법원에 제시했다는 겁니까?
예,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가 입법회 당국이 이들 민주파 의원들의 자격심사를 법원에 의뢰한 직후에 지난달 11일 홍콩 행정장관, 행정회의 구성원, 입법회 의원, 법관 등 주요 공직자는 임용될 때 헌법격인 홍콩 기본법 104조를 수호할 걸 선서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민주파 의원들이 소동을 일으키느라 선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취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겁니다.
네. 자, 이번 일로 홍콩 입법회 세력 구도가 바뀌게 됐다고요?
예, 지난해 9월 선거에서 민주파 진영은 의결권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홍콩 정계의 변화를 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2명, 그리고 이번에 4명이 연이어서 의원직을 이루면서 입법회 전체 지역구 의석 35 가운데 민주파가 14석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6석을 유지하고 있는 친중국파를 견제할 수단을 잃은 걸로 홍콩 현지 언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콩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걸 지지하거나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 선출을 포함한 민주화를 원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에도 홍콩 시내 중심과 공민광장에서는 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사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과 타이완이 비자 면제국 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전 세계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21개 나라에 불과한데요. 반면에 타이완인들은 비자 없이 또는 간단한 입국 허가서만으로도 전 세계 166개 나라의 입국이 가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비자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 비자란 어느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 사전에 얻는 이 허가증으로 입국 사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권과는 다릅니다. 이 여권은 자국민에게 발급해주는 일종의 여행 허가증인데요. 반면에 비자는 이 외국인의 입국을 관리하기 위해 발급하는 입국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나라 간의 신뢰도가 좋다고 판단되면 비자 없이 다른 나라 국민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비자 없이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 여권의 위상, 이른바 여권 파워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도 세계 여권 파워 조사에서 타이완은 28위를 차지했고요. 중국은 93위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2위, 한국은 3위, 북한은 96위였습니다.
예. 자, 중국과 타이완은 국력이나 또 국제사회 영향력 면에서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요. 예, 여행 입국 허가 면에서는 타이완이 훨씬 앞서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은 타이완을 하나의 이탈한 성으로 간주하고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타이완의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제한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과 타이완은 국교를 수교한 나라 수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지난달 파나마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을 공식 인정하면서 현재 타이완과 국교를 맺은 나라는 겨우 20개 나라에 불과한데요. 반면에 중국은 현재 170여 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은 친중국 성향의 마잉주 전 총통 집권 당시에 세계 각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 결과 오늘날 2,300만 타이완인들이 세계 166개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통해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민간 외교가 타이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타이완 당국도 외국인들에게 자국의 문호를 더 활짝 열고 있다고요?
예, 타이완 외교부가 지난 화요일 수교국 중 하나인 파라과이와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타이완 외교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우방을 존중하고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은 또 필리핀에 대해서도 무비자 입국 허용을 준비 중인데요. 하지만 필리핀은 현재로선 타이완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검토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다른 나라들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불법 입국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과 무비자 협정 체결을 꺼리는 나라들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하와이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예외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미 의회가 러시아 내통을 효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사위에 대해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는 소식, 또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오피오이드 승인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소말리아, 그리고 예멘, 수단, 이렇게 중동과 아프리카 6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이를 시행을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부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확대됐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 데릭 왓슨 하와이 지방법원 판사는 목요일 이 조부모가 가까운 가족이 포함된다는 건 상식이라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의 전형이란 겁니다. 또 손주와 조카, 숙부, 숙모, 시동생, 처제, 사촌 등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법무부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 약혼자만이 진실한 관계에 해당하는 가까운 가족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판결에 따라서 가까운 가족의 범위가 훨씬 커진 겁니다.
네. 자, 앞서 왓슨 판사가 관련 소송을 기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결국엔 판결을 내렸군요.
맞습니다. 이번 소송은 하와이 주정부가 제기했는데요. 가까운 가족, 진실한 관계에 대해 확실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앞서 왓슨 판사는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니 대법원에 요청하라며 기각했는데요. 그러자 하와이 주정부가 제구 항소법원에 항소했고요. 항소법원은 왓슨 판사에게 정의를 내릴 자격이 있다며 돌려보냈던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난민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은 난민 수용을 120일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연방대법원은 역시 진실한 관계에 있는 난민 신청자는 예외로 했습니다. 난민단체들은 여러 해에 걸쳐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돕는다며 난민단체와 난민들의 관계 역시 진실한 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왓슨 판사가 이들 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올 회계연도 난민 수용 한도 5만 명이 이미 다 찬 상태인데요. 이번 판결에 따라서 추가로 난민이 미국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네. 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네. 소송을 제기한 하와이주는 물론 환영했습니다. 더글러스 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은 행정명령 때문에 가족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많은 주민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와이주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으로 하와이 관광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10월에 시작하는 새 회기에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예, 정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국무부 대변인은 금요일 저희 VOA 방송에 현재 왓슨 판사의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행정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러시아 내통 의혹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와 만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연방의회에서 트럼프 주니어 씨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의회 민주당 지도자들이 트럼프 주니어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며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목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가 러시아와 기꺼이 공모할 의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역시 비공개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쿠슈너 고문이 신원조회 과정에서 이날 만남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야 추가했다며 쿠슈너 고문의 기밀 취급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의원들 역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편지를 보내서 공개 청문회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환장까지 내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주니어 씨는 앞서 의회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하원 공화당 지도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역시 트럼프 주니어 씨에게 그레슬리 위원장의 출석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리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타격을 줄 만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지인의 소개로 나탈리아 베세니츠카야 변호사를 만났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만났고 당시 만남에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장남이 결백하다고 옹호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제안을 받으면 만남에 응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난해 트럼프 주니어 씨와 러시아 변호사가 만날 당시에 또 다른 인물이 동석했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 NBC 방송이 금요일 방송한 내용인데요. 이날 회동에 참석한 제5의 인물이 있었고 바로 러시아계 미국인 로비스트였다는 겁니다. 옛 소련군에서 복무했던 이 남성은 미국에 이민 오면서 복수 국적을 소유했다는데요. 이후 AP통신이 이 사람은 니나트 아흐메트슌 씨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러시아 정보당국과 연계를 가진 인물인가요?
MBC 방송은 이 남성이 러시아 방첩요원 출신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아흐메트슌 씨는 AP통신에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통역 자격으로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 러시아 정보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미국 정보관리들은 아흐메트슌 씨가 여전히 러시아 정보기관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M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 트럼프 주니어 씨의 변호인은 로비스트가 미국 시민이었고 러시아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밝혔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네, MBC 방송 보도 내용과 관련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회 쪽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딕 더빈 원내총무는 트럼프 주니어 씨가 러시아계 미국인 로비스트와 만날 사실을 논란 초기에 밝히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더빈 원내총무는 또한 이날 만남과 관련해 정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 트럼프 주니어 씨와 또 회동에 동석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진술은 신뢰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 목요일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수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중독 환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이 450억 달러를 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는 6만 2천여 명으로 2015년 사망자 수인 5만 2천여 명보다 1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 국무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17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도 이 마약성 진통인 오피오이드와 마약인 헤로인 중독이 지난 60년 동안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오피오이드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국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미 식품의약국 FDA에 오피오이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네, 바로 미국 과학공학의학협회인데요. 협회 회원이자 하버드 의대 교수인 에런 캐셀하임 박사는 오피오이드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좀 더 구조적인 접근을 FDA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는 오피오이드 중독과 관련한 보고서를 또 작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보고서는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는 이 처방 진통제와 불법 마약에 속하는 헤로인 중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합법적인 진통제와 불법 마약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오피오이드 중독 원인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 보니 암 치료와 같은 극심한 진통을 유발하는 치료에서부터 간단한 수술에 이르기까지 오피오이드 성분의 진통제가 과도하게 처방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약성 진통제를 제한하면서 의사들이 오피오이드 처방을 대폭 줄였고요. 이미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환자들이 불법 거래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헤로인과 같은 오피오이드 성분의 불법 마약의 거래가 성행하게 됐고요. 또 처방을 받은 환자들 역시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중독 현상을 보이게 된 겁니다.
네, 환자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의사들도 처방을 계속하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의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오피오이드를 처방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성 통증을 가진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약물 과다나 중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단 겁니다.
예, 자 보고서는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DA의 승인 여부 외에 또 어떤 대안들을 내놓고 있나요?
네, 병원이나 교도소, 재활치료소 등에 오피오이드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좀 더 널리 보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약국에 상시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사람들이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도록 침이나 물리치료 같은 비약물 치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원을 늘릴 것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FDA는 이런 전문가들의 요청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FDA는 아직 구체적인 오피오이드 약물과 관련한 검토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FDA 수장으로 임명받은 스콧 고틀리브 박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과학에 근거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확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7월 14일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입니다. 프랑스는 약 230년 전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이날을 혁명 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성대한 축제를 벌이는데요. 올해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 데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스티유 데이의 유래.
7월 14일은 프랑스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프랑스 혁명 기념일입니다. 보통 영어권에서는 바스티유 데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바스티유 데이, 바스티유의 날이라고 부르는 건 프랑스 혁명이 당시 억압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사건으로부터 촉발됐기 때문입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원래 영국의 침략으로부터 파리 외곽을 방어하기 위한 요새로 14세기 중반에 처음 건설됐습니다. 그러다 이후 파리 북쪽에 새로운 요새와 관문이 생기면서 15세기 초에는 감옥으로 용도가 바뀌게 됐는데요. 루이 16세 통치 시기에 이르러서는 정치범들을 재판 없이 가두는 등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루이 16세는 국경을 지키는 수비대를 파리 근교에 주둔시켜서 위협을 가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을 억누르려 했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789년 7월 14일 수많은 무기와 탄약을 저장하고 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써 혁명의 불꽃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치열한 전투 속에 시민군 100여 명이 희생됐고 이 희생은 민주주의를 위한 최초의 희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명의 시작을 알렸던 바스티유 감옥은 지금은 철거되고 없는데요. 대신에 그 자리에 공원이 조성돼서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원인과 배경.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 당시 프랑스는 사회적인 혼란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루이 14세 때부터 이어진 왕실의 부패와 사치가 루이 16세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한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이웃나라 영국과의 경쟁 때문에 미국의 독립전쟁에 무보수로 참전했다 생긴 엄청난 나라 빚을 세금으로 메우려고 해서 평민층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또 계급 갈등도 문제였는데요. 절대 왕정 시기부터 성장해온 부르주아 세력은 주로 상인과 의사, 법률가, 세무사 등 전문직으로 활동하면서 기존의 특권 세력인 귀족 못지않은 재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상 이들은 여전히 평민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농촌에서도 과거 봉건 영주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악용해서 무거운 부역과 공납을 부과해서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분노는 마침내 혁명을 이끌어냈고 인권 선언을 통해 봉건제 폐지와 평등 사회 추구, 시민의 뜻에 의해 국가를 운영한다는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제군주인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함으로써 구체제의 종말을 알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움직임이 유럽의 주변 국가와 다른 대륙에까지 퍼져나가면서 세계에 자유와 평등의 새로운 사상이 싹트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7월 14일은 프랑스의 혁명을 의미하는 날임과 동시에 프랑스를 상징하는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 됐습니다.
바스티유 데이의 다채로운 행사.
프랑스 혁명 기념일은 프랑스에서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는 기념일이자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끄는 축제인데요. 이 때문에 7월이 되면 행사 준비로 프랑스 전역은 분주해집니다. 경쾌한 말발굽 소리와 구적대 음악 소리. 프랑스 혁명 기념 행사 하면 시가 행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장 전통적인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수도 파리에서 벌어지는 시가 행진은 프랑스 전역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데요. 현지 프랑스 대통령은 물론이고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하고 또 외국의 정상들도 초청되는데요.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일 당일 오전 9시경부터 군인, 간호사, 경찰관 등이 제복을 입고 행진하면서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파리의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에서 펼쳐지는데 전 유럽을 통틀어서 가장 큰 규모로 웅장하게 치러지는 걸로 유명합니다. 행진 외에도 프랑스 공군의 축하 비행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낮 하늘을 물들이는데요. 밤이 되면 엄청난 규모의 불꽃놀이가 펼쳐져서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특히 이 불꽃놀이는 혁명기념일 행사의 백미로 꼽히는데요. 아름다운 음악과 레이저쇼가 어우러져서 웅장함을 더해줍니다. 이 때문에 혁명기념일 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프랑스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밤까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나서도 축제 열기는 가시지 않는데요. 프랑스 전역의 소방서에서 춤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1937년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과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공연에서 얻어진 수익은 프랑스 전역의 소방서 발전기금으로 쓰입니다. 프랑스 혁명기념일은 프랑스인들만의 축제가 아닌데요. 미국 뉴올리언스시와 뉴욕시를 비롯해서 수많은 도시에서도 프랑스 혁명 기념 축하 행사가 함께 열리고요. 유럽의 영국과 벨기에, 아일랜드 등에서도 축하 행사가 펼쳐지는 등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도화선이 된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함께 축하하고 있습니다.
바스티유 데이와 테러.
지난 2015년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는 아주 특별한 거리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보통 군인들이 거리 행진에서 그 위용을 뽐냈었는데요. 2015년 혁명 기념일 거리 행진에서는 경찰 기동 타격대를 비롯한 테러 진압 요원들이 거리 행진에 참여한 겁니다. 그해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이슬람교도를 풍자하는 만평을 실차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가 파리 시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였는데 이 테러 진압에 투입됐던 경찰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군대가 아닌 경찰 부대가 참가한 첫 사례로 기록됐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테러리스트들이 유럽,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 행위를 벌이는 일이 잦아지면서 프랑스 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프랑스 혁명 기념일은 이들의 표적이 되어 왔는데요. 지난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남부 해변 도시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는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As many as 60 people are dead and 100 hurt after a truck plowed into a crowd of people leaving a Bastille Day celebration Thursday night in France.
네, 당시 긴박했던 테러 상황을 보도하는 VOA 뉴스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대형 트럭을 몰고 축제를 즐기는 군중에게 돌진해서 모두 8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철통 경계와 보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프랑스 혁명기념일 바스티유 데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입니다.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I've wanted to go there for a long time.
Oh, I'm so jealous.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이번 여름 휴가 때 무슨 계획 있니? 라고 묻습니다. 제이슨은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있어. 하와이로 여행 가려고 마음 먹었어. I've wanted to go for a long time. 오래전부터 정말 가고 싶었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도 Oh, I'm so jealous. 와, 부럽다.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I've wanted to go there for a long time.
Oh, I'm so jealous. Today's expression is have one's heart, H-E-A-R-T, heart, set, S-E-T, set on something.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If you have your heart set on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desire it or expect it very much.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은 무엇무엇에 대해 마음을 정하다, 결심하다, 혹은 간절히 원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이번 여름휴가 때 하와이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Annabelle had her heart set on piano lessons 라는 문장은 Annabelle은 피아노 레슨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I have my heart set on Joseph as the next secretary 라는 뜻은 난 조셉이 차기 총무가 되길 정말 바란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I've wanted to go there for a long time.
Oh, I'm so jealous. Let's review. If you have your heart set on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desire it or expect it very much.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ou know, I was wondering, you know, if you could keep on because the force has got 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잭슨의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만족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요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1호의 이행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이란과 유럽연합, 서방 5개국이 서명한 핵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모든 당사자가 잘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프리 펠트만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결의안의 다른 조항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란에 대해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면서 펠트만 사무차장은 이란이 1월 29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해에도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1호는 이란의 무기 이전과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펠트만 사무차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북인도양에서 프랑스 해군이 나포한 무기는 분석 결과 이란산으로 나타났고 또 이란에서 선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와 관련해 이란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참담한 증거들로 가득하며 이란 정부의 유엔 결의안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발사, 무기 수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의 불법 조달 등을 언급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결의안에 따라 해당 국가의 입국이 금지된 특정 인물이 여러 나라를 공개적으로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1호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결의안을 무시하는 이란의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1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 이란의 결의안 위반을 돕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란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선 안 될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는 이 사실을 주지하고 이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